채택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내 탓이라면 세계 주요 공업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물가 상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사태와 경제 가변성, 치솟는 원유 가격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말로 우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힘든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해 태평양 섬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미 국가안보센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개방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강제성이 없는 태평양을 위해 영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비슷한 생각을 한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상에는 인공위성과 기타 수단을 활용해 해양 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은 지난달 안보협의체인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4개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불법 조업 등 문제 직면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유럽 4개국 정상의 크이우 방문이 진정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4개국의 지지를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계획과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4개국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명의 지도자가 수도 크이우에 도착했을 때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면서 러시아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렌을 들을 수 있게 했지만 누구도 겁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과 유럽의 모든 이익을 위해 협상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완전한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6일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관여한 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 2곳, 이란 기업 3곳, 아랍에미리트 업체 4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국적의 진펑 가오와 인도 국적의 모하메드 샤이드 르크누딘 보레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서방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준수해 상호 복귀를 이루기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핵합의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 권한을 사용해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날 오전 상하이 인근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 명명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시치량 중앙분석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새 항모의 이름은 푸젠함으로 명명됐으며 선체 번호는 18번이 부여됐습니다. 푸젠함은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해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르키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의 그 몸 전체를 가리는 여성들의 겉옷, 부르카를 연상하게 하는 수영복이라는 의미로 부르카의 수영복을 상징하는 비키니를 합쳐서 부르키니라고 부르는 전신 수영복인데요. 머리부터 발목까지 얼굴 부분만 드러내는 형태로 지금 이 부르키니가 프랑스 사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 부르카, 부르키니,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의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프랑스는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을 채택했고요. 공공장소에서 이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었는데요. 지난달에 남동부 이제르주의 주도인 그르노블시가 공공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입어도 된다는 의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오가는 소송의 중심이 된 겁니다. 자, 프랑스 정부는 그르노블의 부르키니 허용은 사회적 가치에 도발하는 결정이라면서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패소한 그르노블시가 최근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 입장은 부르키니가 수질 위생상 좋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한 정책에 대한 그 도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르노블 시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복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을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인권단체 등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사회입니다. 어떤 것도 걸치지 않아도 되는 그 누드 해변이 있는 프랑스가 온몸을 감싸는 부르키니 수영복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난민 현황과 난민의 날 제정한 배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평안 남도와 평북 구성 황해도 지역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자강도, 양강도, 북쪽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 비가 많겠습니다. 또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도와 평안 남도 지역이 중심인데요. 소나기로 인한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김영권입니다. 10도에서 시작하고요. 계산 14도, 청진 중간 16도입니다. 함흥이 1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원산, 장전, 개성 19도, 평양, 남포, 안주, 신의주, 구성, 해주, 사리원 20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19도까지만 오르겠지만 청진이 24도, 해산 신의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고 비가 내리면서 습한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중강, 평양, 개성, 장전이 27도, 원산 28도, 함흥의 낮 최고 29도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오후에 2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지난해 전쟁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실향민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유엔이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해서 자, EU 집행위원회에서 17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즐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EU의 가치와 표준에 부응할 것이라는 열망과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EU 집행위가 여러 차례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처럼 빨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EU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집행위 권고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EU의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16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가 언급됐다고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1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세 정상의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 정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즉각 EU 후보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늘 크이우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가족에 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탈리아가 EU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원한다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유럽의 정상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기자회견에서 이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이 지역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21세기 전반부에 내려진 중요한 유럽의 결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길로 가고 후보국 자격을 받을 권리를 이미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EU에 가입하는 것,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 절차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 등이 이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이 좀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획득을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첫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27개 회원국이 모두 여기에 동의해야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 자, EU 가입 절차라는 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U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이 사회제도 및 경제구조와 관련한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EU 가입이 실제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또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죠.
네. 민주화 정도라든지 부패 문제 등 우크라이나가 아직 EU 회원국이 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회원국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세 정상의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방문에서 EU 가입 외에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들 정상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문의 차량형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사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 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죠?
네,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미 제공된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비들, 즉 중화기나 현대적 로켓 발사기 또 미사일 방어망 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수록 더 빠르게 영토를 수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 이번에 수도 키이우 외에 다른 지역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정상은 러시아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또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던 크이우 인근의 이르핀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 범죄가 저질러진 징후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해군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진수시켰네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이 상하이 인근 조선소에 건조대에 나와서 인근 항만에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푸젠함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가요?
그렇습니다. 1번함 라오닝함과 2번함 상둥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 3번함 푸젠함에는 번호 18이 부여되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만재 배수량이 8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푸젠함의 배수량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비슷한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신형 푸젠함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푸젠함에는 중국의 기존 항모와는 다르게 이 전자기 캐터펄트, 즉 전자기 사출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출기라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인가요?
네, 이륙거리가 짧은 항모 갑판 위에서 이 비행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사출기는 이 현대식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항모에는 이 사출기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라오닝함과 산둥함은 사출기가 없어서 함재기가 스키점프대를 이용해서 이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면 함재기의 무장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푸젠함은 사출기를 장착함으로써 이 함재기 전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젠함 진수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정보업체인 제인스의 리즈완 라마투 분석관은 AP통신에 이 푸젠함 진수는 중국 군산 복합체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국 기술자들이 이 현대적 전투 능력을 갖춘 다양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이 중국 해군이 세계적인 전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이 세계 난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는 6월 22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을 내날을 앞두고 유엔 난민기구가 16일 관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쟁이나 폭력 또 인도주의적 위기 등으로 인해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8,930만 명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그 전해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2020년과 비교하면 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난민을 포함해 전 세계 실향민 수는 해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자, 난민과 실향민 구분을 하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난민과 실향민은 모두 강제로 살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같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은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서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도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고요. 실향민은 내전이나 폭력, 자연재해, 인권 유린 등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로 국제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들을 난민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네, 자 좀 구분해 보죠. 그러면 지난해 국내적으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UNHCR은 이 가운데 국내 실향민이 5,3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지난해 모국을 떠난 난민 수도 늘어서 약 2,700만 명이 달했는데요.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는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석합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란디 대표는 이 집계 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약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이미 전 세계 난민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네. 이 전쟁이 길어지면 피난민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란지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난민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주목하면서 다른 지역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란디 대표는 에티오피아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팔레스타인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이 내전과 인도적 위기 등으로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난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시리아입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남수단, 미얀마 등인데요.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2가 이들 5개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네, 터키입니다. 이어서 콜롬비아와 우간다, 파키스탄이고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인데요. 한편 UNHCR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난민의 80% 이상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가 16일 세 번째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당수의 미국인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국 안에서 첨단 주행 보조장치와 관련한 자동차 사고가 약 4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준비한 소식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 자, 세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첫 청문회와 그리고 13일 두 번째 청문회에 이어서 16일에 세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 변호인인 그레그 제이콥 씨와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 등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셨는데요. 자, 16일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이콥 변호사는 이날 증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하는 법적 계획을 수립해서 펜스 전 부통령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법적 계획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수립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에서 대선 투표에 불법성이 있다고 펜스 부통령이 생각한다면 실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이스트먼 변호사 역시 이런 계획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이콥 변호사에 따르면요. 이스트먼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계획은 펜스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기도록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펜스 전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쇼트 씨는 이날 영상 증언에서요,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시도했다는 건가요?
네,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패한 의도를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기소의 투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에게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것을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은 1월 6일 당일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씨는 사전 녹화된 영상 증언을 통해서요, 1월 6일 당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 전 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소 펜스 부통령과 통화할 때와는 달랐으며 당시 통화가 격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과 유사한 증언도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보였던 니콜라스 루너 씨 역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증언했는데요. 증언에서 자신이 메모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 전 부통령에게 겁쟁이라고 불렀는지 겁쟁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겁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날 청문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네, 민주당의 베니 톰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투표에 대한 거부나 트럼프의 승리 선언 혹은 투표 결과 재검을 발표할 것을 원했지만 결국 펜스 전 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며 그가 이것이 불법이고 또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리즈 체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청문회가 마녀사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동등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가 세 번째인데요. 앞선 1차, 2차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첫 청문회에선 의원의 의원들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의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선 사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선 부정 의혹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는데요. 2차 청문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선 부정 행위에 대해서 참모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또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청문회 언제 열립니까?
네, 4차 청문회는요, 오는 21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는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경고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했다고요?
네,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왜 다른 주요 산업 국가에서도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네, 바로 실업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이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요, 미국은 21세기 2분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네, 상당수의 미국인들은요, 현재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최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고, 나머지 22%는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첨단 주행보조장치가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 관련된 사고 소식인데 이게 약 400건에 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미국 안에서 주행보조장치를 사용하던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가 39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사이에 거의 400건이네요. 주행보조장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얘기하나요?
네, 첨단 주행보조장치는 차가 알아서 조향하거나 서고 또 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하지만 주행보조장치를 사용할 때라도 운전자가 항상 주의하면서 어느 순간에라도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이 주행보조장치를 단 자동차의 사고 통계를 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스티브 클리프 안전국 국장은요,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안전국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위험과 경향을 더 잘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주행보조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국은 지난 2021년 6월 100개 이상의 자동차 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지 하루 안에 보고하고 또 심각하지 않은 사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사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 제조사별로 좀 나눠볼까요?
네, 테슬라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7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혼다가 90건, 그리고 수바루가 10건, 그리고 포드, GM,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 포르쉐가 각각 5건이나 그 이하를 보고했습니다.
네, 테슬라사의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사고 비율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건수에서 테슬라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테슬라 차에는 차의 사고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 차들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사고 보고가 늦거나 아니면 아예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또 5명이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사망사고는 테슬라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포드사가 1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상의 경우엔 테슬라가 3건, 그리고 혼다와 포드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네. 자, 일부 전문가는 이 주행보조장치였던 안전성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 주행보조장치를 너무 과신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행보조장치는 말 그대로 주행을 보조해주는 장치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티브 클리프 안전국 국장은 이런 기술은 안전 개선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것이지만 이런 기술이 장착된 차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의 사고 건수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모두 130건이 보고됐는데요. 이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고요. 중상이 1건 보고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오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해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행사로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세계 난민 현황과 난민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은 국제연합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UN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난민 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는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6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아프리카 난민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 단결 기구가 이미 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왔는데요. 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더 많은 나라와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UN 난민협약.
UN 난민협약의 정식 명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UN 난민협약에 따라 모든 난민은 차별 없는 보호가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이 지켜져야 하며 추방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위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난민협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용어 구분.
오늘날 난민과 이주민, 망명신청자, 국내 실향민 등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용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국내 실향민 모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살면서 언어, 문화, 풍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향을 떠나는 동기가 다릅니다. 난민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피해서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은 보통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시거주 또는 영구 이주도 포함됩니다. 망명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실향민은 내전이나 폭력 상황, 인권 유린,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난민 현황.
현재 매 3초에 한 명은 살던 집에서 떠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N 난민기구 UNHCR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강제 실향민이 9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2,700만 명은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입니다. 난민은 약 2,710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약 580만 명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 460만 명은 망명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국내 실향민은 전 세계 5,320만 명에 달합니다. 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많은 실향민과 난민들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6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내 실향민은 800만 명,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실향민은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난민 발생이 많은 나라.
현재 전 세계 난민 3분의 2 이상이 불과 5개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UNHCR에 따르면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68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극심한 정정 불안과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46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0만 명, 4위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으로 240만 명이 고국을 등지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위권 가운데서는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미얀마가 들어갔는데요. 미얀마는 약 12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을 피해 고향을 등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입니다.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나라.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로 약 38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들입니다. 이어서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인데요. 국경을 접한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대부분으로 180만가량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와 파키스탄이 각각 150만 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유럽 선진국 가운데서는 독일이 13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난민 또는 이주민의 80%가량을 개발도상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
미국은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전 세계 60여 개국 출신 난민을 수용해 왔습니다. 많을 때는 한 해 20만 명 넘는 난민을 수용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서 난민 수용 한도가 한 해 1만 5천 명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9월 30일에 끝나는 2022 회계 년도에 난민 수용 인원을 12만 5천 명으로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용 인원은 약 8,800명에 그쳤습니다. 전년 회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상향선을 크게 높여서 난민 수용 인원을 6만 2,500명으로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1만 1,4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회계 년도에는 12만 5천 명까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은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출신 난민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220명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22개월 만에 일가족 3명 등 북한 난민 4명이 입국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올해로 즉위 70년을 맞이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입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영국 전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1952년 2월 6일에 즉위해서 70년 이상 영국의 국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킨 군주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장수 군주기도 합니다. 여왕은 1926년에 태어나서 올해로 96살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6세는 두 딸을 두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장녀였습니다. 조지 6세가 타계했을 때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이었던 그는 급히 귀국해서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당시 그는 필립 군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민들은 젊고 활기찬 여왕의 즉위를 크게 반겼는데요. 이후 여왕은 오랜 세월 왕위를 지키면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부침을 지켜봤습니다. 여왕은 윈스턴 처칠 등 14명의 영국 총리를 만났고 스탈린, 마오쩌둥 등 세계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재위 기간에 그가 만난 미국 대통령도 13명이나 됩니다. 여왕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군주이기도 합니다. 여왕은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잠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은 올해 즉위 70년 기념 행사도 첫날 행사 후 참석하지 않아서 건강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날 버킹엄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서 영국민의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답게 오늘은 세계 난민 현황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So, the other day, you told me you're planning to launch a new radio show. Could you be more specific?
Oh, it's going to be a radio drama.
Oh, really? Can you elaborate a little? Can you be more specific?
제가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존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be more specific? Can you elaborate a little?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Be more specific.
방금 하신 얘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explain what you just said in detail? Can you explain what you just said in more detail? Could you elaborate on what you just said?
어떤 주제에 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through를 사용해서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have time now?
Sure.
Let's talk through your new radio program.
I haven't planned it all out yet. I think I can give you a much more detailed picture next week.
제가 존에게 새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Let's talk through your new radio show. 존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 detailed picture를 다음 주에 말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can give you a much more detailed picture next week.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으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m ready to listen. Tell me about the show.
Specifically, my new radio program will be on the air next month, and I already sent an email with specific details about the program.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라디오 프로그램은 다음 달 방송 예정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메일로 보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
Specific details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점은 세부사항에 숨어있다라는 표현 하나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got a membership with a new gym across the street. You should buy one now. If you pay in full, they give you another year free.
Sounds too good to be true. Did you read the contract carefully? The devil's in the details. 존이 새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했다면서 1년치를 일시불로 모두 내면 1년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Sounds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계약서 잘 읽어봤냐며 한 말은 The devil'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점은 세부사항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 사용했습니다.
It all sounds very good. But as is often the cas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럼 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표현 대화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other day you told me that you're planning to launch a new radio show. Could you be more specific?
Oh, it's going to be a radio drama.
Can you elaborate a little? Be more specific.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be more specific?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Be more specific. 어떤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